사무엘상 27장 1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상책이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경내에서 나를 수색하다가 절망하리니 내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일어나 함께 있는 600인으로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각기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 되었던 갈멜 여자 아비갈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혹이 사울에게 고함해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께 은혜를 받았거든 지방 성읍 중 한 곳을 주어 나로 거하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거하리이까.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거한 날 수는 1년 넉 달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거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약대와 의복을 취하고 돌아와서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가로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다윗이 가로되 유다 남방과 여라무엘 사람의 남방과 겐 사람의 남방이니이다.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행사가 이러하여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거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하였으니 그는 영영히 내 사역자가 되리라 하니라. 마지막까지 읽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모습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금 확인하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옛날에 그 일제시대 때에는 뭐 저보다는 훨씬 선배 되신 그런 어른들이시겠죠. 그분들이 목사가 되려면은 죽음을 각오를 해야 됐던 그런 그 시대였습니다. 그때는 신사참배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그리고 또 어떤 민족적인 그 정신적인 지도자들이 그 기독교인들 또 목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일제시대에서 그 목사가 된다 이건 핍박과 또 죽음을 각오를 해야 되는 그러한 길이었죠. 그건 그 공산지하에서도 그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공산지하에서도 목사가 된다 그건 죽는 것을 각오하라 그러한 의미가 되는 거죠. 그 일제시대와 이제 공산 그 시대가 지나간 그 뒤에 한 60년대쯤 그 시대에는 그 시대 그 선배들은 목사 될 때는 뭘 각오를 해야 되냐면은 죽는 것은 이제 좀 지나갔고 굶는 것을 각오를 해야 됐죠. 그 시대가 그랬습니다. 일제 시대가 끝나고 전쟁이 끝나고 남는 것은 가난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가난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서 목사가 된다. 그냥 굶는 것을 각오하라. 그냥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요즘의 시대에서는 목사가 된다 치면은 뭘 각오를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은 뭐 죽는 것도 필요 없는 전쟁도 아니고 또 뭐 기독교 핍박받는 그런 시대도 아닌가. 목사 된다 해가지고 죽음을 각오하는 거 이것도 없을 것이고 또 지금은 뭐 가난한 뭐 그렇게 시도도 아니니까 목사 된다 해서 뭐 굶는 그걸 각오해야 되는 그런 시대도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어려워도 뭐 하루 세끼 밥은 그 먹고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 시대 그 목사가 된다 지금은 그럼 뭘 각오를 하고서 목사가 돼야 될 것인가? 제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요즘 이 시대에서 목사가 된다 할 때 각오를 해야 되는 것은 이 성공해야 된다는 걸 떨쳐버리는 것 그것을 각오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합니다. 제가 그동안 뭐 목사라는 게 이런 거라는 수없이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 목사라고 하는 이 직분은요,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을 하면서 하나님이 전하는 그 진리의 말씀 그것만 그대로 전하면 되는 그러한 그 직분입니다. 다른 것은 전혀 하나님께서 요구하지도 않고 또 필요치도 않고 오직 목사에게 살아 있어야 될 정신은 하나님께만 충성하자.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한 그 말씀만 그대로 전하자. 이거면은 그 목사라는 직분은 되는 것이죠. 그게 목사의 핵심이고 생명이라 그 말입니다. 죽음을 각오한다면 그 이유도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것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죽음을 각오를 해야 되죠. 또 밥을 굶어서라도 포기하지 말 것이 바로 복음을 그대로 전한다. 바로 그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현대교회는 목사가 되었으면은 어떤 목회에 성공을 해야 된다. 항상 그것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목회 성공이 성공이죠. 교인 수를 늘려가면서 교회를 키워나가는 것. 이게 어떤 목사에게 주어진 어떤 그 사명인 것처럼 그렇게들 많이 인식을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게 자꾸 인식이 되다 보니까는 어떤 하나님이 증거하라고 하는 그 말씀만 내가 증거하겠다. 여기로부터는 마음이 자꾸 점차 멀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하라고 한 그 말씀만 그대로 순수하게 내어놓다 보니까는 그 말씀이 듣는 사람들에게 뭔가 좀 인기가 없더라고 하는 것이죠. 듣는 사람들부터 그 말씀으로부터 자꾸 멀어지려고 하더라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을 포기하고 결국 듣기를 원하는 그런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 현대사회에서 목사가 되려면은 이 성공하겠다는 그 유혹을 떨쳐버리고 하나님 말씀만 드러내겠다는 그런 각오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현대사회는 성공한 사람을 대우를 하는 그런 사회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교회를 크게 부흥시킨 목사가 대우받고 큰 교회 목사들을 대우하죠. 작은 교회 목사들은 무시해버리는 그런 풍조가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각오하고서 목사가 돼야 한다 그 말이죠. 어떤 무시를 받고 어떤 역신여김을 받고 어떤 조롱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내가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께 대해서만 내가 충성하고 하나님 말씀만 증거해야 되겠다는 그 각오가 사실 오늘 이 시대에 굉장히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이게 바로 목사가 뭐냐 이걸 아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야, 길을 쓰고 열심히 해가지고 교회를 내가 좀 크게 좀 해보겠다 성공하겠다 이런 각오를 가진다면 그건 이미 목사라 이렇게 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각오는 지금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께도 신자로서 어떤 각오는 있어야 한단 말이죠. 내가 신자로 부름받고 신자로 살아간다. 그럼 이 시대에서 내가 신자로 살 때에 어떤 각오가 필요할까? 거기에 여러분 생각이 좀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일제시대 때 신자 역시도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공산치하도 역시 마찬가지고 신자로 살아간다. 이건 죽음을 각오한 그런 시대거든요. 그럼 똑같이 지금은 신자로서 어떤 각오를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를 믿으면서 어떤 각오를 가지고 신자로서의 길을 가려고 하고 또 그 길을 여러분들이 가고 있습니까? 나는 죽으나 사나 하나님 편에 서가지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살겠다는 그런 각오가 여러분께 지금 주어져 있는가 하는 그것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각오, 내가 신자로 살아가는데 내 각오는 뭐냐? 오직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그 말씀만을 따라가겠다. 사실 그러한 각오는 오늘 우리에게 많이 필요해요. 우리가 살아간 세상에는 굉장히 많은 유혹들이 여기저기 다 널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 잠시라도 생각이 엉뚱한 데 흘러가면은 금방 다른 길로 들어가 버리는 것이 우리 연약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신앙의 길을 설렁설렁 그냥 그렇게 가려고 마음먹으면 안 돼요. 또 그렇게 갈 수 있는 그런 길도 아니라 그 말입니다. 신앙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뭐 마음 편안하게 뭐 놀면서 편안하게 그렇게 가는 그런 길은 결코 아닙니다. 각오의 각오가 필요하고 다짐의 다짐이 필요하는 것. 날마다 나를 찾아가면서 내가 누구인가를 되새겨가면서 내가 어디로 가는 것인가, 내 인생을 돌아보는 항상 이러한 작업이 필요한 것이 신자의 길을 가는 것이죠. 내 인생에 다른 건 필요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면은 나는 됩니다. 이러한 각오가 우리에게 참 필요한 겁니다. 그것이 없으면은요, 예수를 믿기는 믿는다고 하는데 결국 신자로 사는 건 포기하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지만은 신자로 사는 건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 혼자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면 다 되는, 그게 결코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천국 보내려고 하는 그 문제 때문에 신자로 불러 세운 것이 아니라는, 제가 그 말씀을 제가 많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까지 해서 십자가에 죽을게까지 하셔가지고 은혜로 구원하신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베푸신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전파함으로써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은혜로 불러드리라. 하나님 베푸는 그 은혜로 다른 사람을 불러드리라. 이걸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공이 최고다, 높아지는 게 최고다, 이것만 아는 이런 세상에서 그러한 성도로 산다는 것이 절대 쉬운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항상 눈에 보이는 걸 최고의 가치로 지는 그런 세상에서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생명입니다. 이게 우리의 진짜 소망입니다. 이게 가치인 겁니다. 이 무엇이 인간인가? 이걸 보여주는 그런 사람으로 산다는 게 절대 쉬운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각오가 필요하다. 다짐에 또 다짐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열심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나타내는 그 일에 모든 열심을 다 쏟아부어야 된다는, 그걸 명심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갈 때 신자의 싸움이라고 하는 건 내가 잘 되고 내가 세상에서 높아지는 여기에 우리가 싸움을 할 것이 아니고, 나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에 제대로 전파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제대로 증거되느냐 하는 것, 여기에 여러분이 모든 싸움을 다 걸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을 가지고 나타내야 될 것이 뭐냐, 그걸 생각, 그걸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죄에 빠져 살면 안 되는 것이고 또 죄에 져서도 안 될 그런 사람이 신자라는 것, 그걸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참 하기 힘들다, 못한다 어떤 이런 말을 할 때에 꼭 핑계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의 내 형편과 처지를 핑계를 많이 대죠. 내가 어렵다 보니까, 내가 힘들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못하겠습니다. 뭐 이러한 그 말들을 할 때가 많이 있지만은,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그 이유가 뭐냐면은 내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마음이 없기 때문이라 그 말입니다. 내 속에, 내 마음 속에 주님을 따라갈 마음이 솔직히 없는 것이고, 하나님 사람으로 내가 내 인생을 다 쏟아부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 못하는 것이 절대로 어떤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처지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그 마음만 내 속에 굳게 서 있다면은 어떤 처지와 형편 속에서도 신앙의 모습을 드러내게 돼 있습니다. 그게 신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 말이죠. 그러한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신자다운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기독교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또 신자가 세상 큰 일을 하는, 그게 기독교 책임이 아닙니다. 자꾸 신자로 산다 그 문제를 가지고 세상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이런 쪽을 생각하다 보니까는 뭐 나는 형편이 안 좋으니까 이런 쪽으로 못해 이런 핑계가 나오는데, 신자의 책임이라는, 교회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 어떤 큰 일을 해라, 세상 사람들이 막 알아주는 그런 아주 위대한 그런 일을 많이 해라, 그건 아니에요. 사회를 막 비난을 시키고 많은 돈을 뭐 어려울 때 기부를 팍팍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되는 이게 교회 책임이 아니고 내가 속한 그 자리에서 교회가 있는 그 자리에서 신자로서 정당한 모습을 잃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신자로서의 정당한 모습 그걸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것 그게 여러분 책임이라 그 말입니다. 그게 여러분이 하고 살아갈 모습이라 그 말이에요. 정당한 책임 신자로 정당한 책임이 뭐겠습니까? 신자로서 할 일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내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신자의 정당한 모습 그게 뭐냐? 교회에서 할 일이야 뭐 다 알 것입니다. 뭐 밥도 해야 되고 청소해야 되고 뭐 이런 뭐 일을 생각하겠지만 그럼 세상에서 내가 신자로 살아갈 때 내 할 일이 뭐냐? 말씀드린 대로 신자답게 정당하게 사는 거예요. 신자답게 정당하게 사는 거. 그게 뭐냐면은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자로 정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는다.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로 내가 살아간다. 모든 일이 있어서 하나님을 생각을 한다. 이게 여러분께 정당한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그러한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 오늘 27장 그 본문 앞에서까지 다윗의 그 모습은 어떤 신자로서의 정당한 그런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사울을 놓아주고 이랬던 모습들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생각했기 때문에 나와지는 그러한 그 모습들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앞에서까지 다윗은 참 정당한 신자로서의 그 모습을 잘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역시 다윗답다. 믿음 있는 사람답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가 있죠. 근데 이러한 다윗이 그 27장에 딱 들어오니까는 이 엉뚱한 모습을 갑자기 내보인다. 그 말입니다. 믿음 있는 다윗으로서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전혀 다른 모습을 다윗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이런 다윗의 모습이 우리가 좀 혼란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같이 믿음이 있던 사람이 갑자기 왜 이런 모습을 보여주냐? 이 앞에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자기를 죽이려는 원수까지 살려주는 그런 다윗의 그 신앙의 행위가 그러면은 그때는 뭐고 지금은 또 뭐냐? 믿음이 있다가 또 없는 그런 모습이냐? 뭐 이런 혼란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다윗을 보면서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함이다.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와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그것을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면은 날마다 나를 쳐서 말씀으로 나를 이끌어가고 나를 말씀에 복종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한 것이 없으면서 나는 신자로 살아갈 수가 있다 이런 말을 한다면 그 사람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나를 돌아보고 확인하고 하나님을 생각지 않으면서도 나는 신자의 모습을 안 잃어버린다 그럴 자신이 있다 이건 거짓말이다 그걸 아셔야 한다 그 말이죠. 다윗처럼 그 믿음 있는 사람 믿음으로 골리앗까지 죽일 수 있던 그 다윗이 나를 죽일 사울까지 살려주는 그러한 사람이 27장에서 어떤 엉뚱한 모습 보이느냐 과연 그럴 수가 있느냐 아하 그럴 수가 있구나 왜 하나님 잊어버릴 때 그렇게 되는 거구나 이걸 살펴가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날마다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이걸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그 1절에 보면은요 뒤에 부엌에 지금 뭐 음식하고 있습니까? 코를 막 찔러가지고 영 그 맛있는 냄새 맛있는 냄새인데 뚜껑 열어놨습니까? 1절을 보면은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상책이로다. 사울의 이스라엘 온 경내에서 나를 수색하다가 절망하리니 내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윗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다윗 생각이 뭐예요? 자기 미래에 대해서 지금 걱정을 합니다. 어떤 걱정하냐면은 내가 이렇게 나가는 필경 사울의 손에 붙잡아 죽을 거다. 그런 걱정하는 것입니다. 사울을 지금 죽이지 않고 나 줬습니다. 나 줬고 사울에게 이제 물병과 창을 보이면서 내가 너를 나 줬다 소리치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울이 아 내가 잘못했다 돌아오라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게 끝나고 나서 다윗의 마음이 이렇게 나가다가 내가 죽겠구나 언젠가는 사울에게 붙잡혀가 죽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앞날을 걱정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이 여전히 안 변한다 저 사람 안 변한다 여전히 나를 죽이 쫓아다닐 거다 이리 이제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게 뭐냐면요 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앞날을 걱정할 때에는 스스로 살 길을 만들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내 앞날 내가 걱정하면은 어떻게 하면 그 어려움 피할 수 있을까 살 길을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다윗이 그랬거든요. 다윗이 이제는 사울에게 망할 수 있으니까 내가 안 망하기 위해서 살 길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해 들어가자. 그게 상책이다. 이겁니다. 그게 최선이다. 강대국, 힘 있는 그 나라에 빌붙어가지고 그 나라에 숨어 들어가면 그 나라를 의지하고 내가 있으면은 사울이 자기를 못 쫓아온다. 그렇게 여긴 것이죠. 어쨌든 그런 다윗의 계약, 다윗의 계획이 맞아떨어졌어요. 여기 사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혹이 사울에게 고함해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자, 다윗이 그 가드에 블레셋 땅이죠. 그쪽 도망에 들어갔다 그 말입니다. 자기 몸을 의탁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누군가 사울에게 또 알려줍니다. 근데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를 아니에요. 왜 그렇겠습니까? 이제는 사울이 다윗에 대한 미운 감을 다 풀었겠습니까? 사울이 변해서 다윗을 쫓아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까? 뭐 때문이었겠죠? 다윗이 도망친 곳이 어디입니까? 어디라겠습니까? 가드라 그랬습니다. 가드는 블레셋 사람의 땅입니다. 강대국입니다. 그 속을 사울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다윗 잡으려고. 죽으려고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죠. 결국 다윗을 수색하지 아니했다는 것은 이 다윗이 도망친 곳이 강대국이기 때문에 사울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를 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다윗 계획은 성공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러한 그 다윗의 이런 모습에서 그 다윗의 잘못됨이 뭐냐? 그것은 다윗이 생각지 못하는 것이 뭐였냐면은 지금까지 사울의 손에서 자기를 지켜준 분이 누구였느냐? 이걸 잊어버린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울이 자기를 쫓아왔는데 그런 과정에 자기를 지켜준 분이 하나님이었다는 것, 이걸 잊어버린 거예요. 비록 지금의 처지가 힘들고 어렵고 다윗에게 쫓기는, 사울이 쫓기는 그런 처지이지만은 그래도 지금의 이 자리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있게 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 이걸 다윗이 잊어버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진작에 나는 사울에 죽었을 거라는 것. 이걸 다윗이 생각지 못한 거예요. 이 자리까지 나를 인도하는 분이 하나님이었다면 앞으로도 나를 사울의 손에서 인도하실 것이다. 그 생각을 다윗이 하지를 못한 것이죠.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었는가 이걸 생각지를 못하고 그냥 어려움과 힘든 그 처지에서 자기 앞날을 내가 걱정해버린 거예요. 그게 다윗의 잘못된 모습입니다. 우리 역시도 이런 다윗의 잘못된 모습을 수시로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의 처지가 어려울 때에 지금 내 형편이 힘들 때에 그 어려운 거, 그 힘든 거 이것만 달랑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의 그 나의 모습이 원망스러워지고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이 되고 염려가 몰려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모습입니다. 뭘 생각지를 못하냐면은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은 이 자리까지 나를 인도하는 분이 다 계셨다는 것을 잊어버린다 그 말이죠. 그분이 아니었다면 진작 망하고 죽었어야 될 그런 존재인데 그분 덕분에 지금 이런 모습이 남아 내가 존재한다는 거. 지금 내 이 모습도 그분 덕분이라는 거. 이걸 생각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내 어려운 처지, 내게 지금 주어진 그 힘든 것, 그 상황, 이것만 달랑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남는 건 염려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달랑 잊어버리고 지금 내 어려운 거 그것만 가만히 보고 계십시오. 뭐가 남는가?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까? 그것밖에 안 남습니다. 염려와 불안은 이것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나를 이렇게 그분 잊어버릴 때에 그러한 그 모습으로 우리는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처지에 대한 원망이 과거에 지금까지의 은혜와 감사를 소멸시켜버린다 그 말입니다. 몽땅 헛것으로 다 돌려버리고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남는 것은 앞으로 일을 두고 걱정하게 하는 그것밖에 달랑 남지를 아니한다. 결국 신자로서 정당한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게 되어버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다윗의 모습이고 우리에게 수시로 드러나는 모습이라는 거. 이걸 여러분이 확인을 해야 돼요. 다윗이 블레셋으로 피했는데 블레셋이 이방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원수 나라 아닙니까? 다윗이 이방 나라를 향해서 보여줘야 될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고 하나님 능력을 보여줘야 돼요. 그게 다윗의 일이죠. 근데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뭘 보입니까? 나약한 걸 보여버립니다. 나약한 모습. 야, 나는 너희들 아니면 안 되겠다. 당신들 힘이 필요하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스스로 무너뜨려버리는, 무시해버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방인들이 뭘 보여주는 것입니까? 역시 힘이 최고다. 그걸 인정하도록 만들어버린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뭘 보여줍니까? 보여주는 게 무슨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능력, 그걸 보여드리는 겁니까? 아니면 역시 힘이 최고, 역시 돈이 최고다는 것, 역시 사람은 성공하고 볼 일이다. 행여 우리가 이러한 것을 비춰주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걸 생각해보자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편안할 때 뭘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뭘 보여주는 것인가,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다윗이 600명과 함께 아기스로 갑니다. 아기스에게 갑니다. 아기스가 그 블레셋의 왕이었죠. 아기스에 가는데 그때 아기스가 누구냐면요, 21장에서 다윗이 미친 척하면서 도망쳤던 그 아기스입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 아기스가 그땐 다윗을 쫓아내버렸습니다. 저 쓸모없는 인간 쫓아내버렸는데 이제 다윗을 받아줍니다. 그 이유가 뭐겠어요? 왜 다시 받아줍니까? 다윗을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윗이 혼자 한 게 아니었죠. 600명이라는 군사를 데려갑니다. 아기스가 뭘 받겠습니까? 600명이라는 군사를 받겠죠. 그게 쓸모가 있는 거라 그 말입니다. 저 군사력을 이용하자는 것이죠. 결국 아기스 다윗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죠. 8절에 보면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예측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거민이라. 여기 이제 그 다윗이 시글레 땅에 거하면서 그 구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쳤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구술과 기르스 아말렉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그 땅을 괴롭히는 그런 민족이 있습니다. 이 다윗이 그들을 쳤다는 것은 이제 사울이 죽은 후에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에 자, 그 좀 편안함, 그 유의, 이걸 기약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런 자들을 쳤겠죠. 근데 다윗이 아기스에게는 거짓말을 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아기스가 가로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누구를 쳤나,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 다윗이 말하기를 유다 남방과 여라무엘 사람과, 여라무엘 사람인 남방과 게인 사람인 남방을 쳤습니다. 이렇게 답합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거짓말 하겠습니까? 그것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거짓말 하는 것이. 왜 그러냐면은 이 유다 남방, 여라무엘 남방, 그 개인 사람의 남방, 이들은요 이스라엘 그 사람과 우호적인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친하다 그 말입니다. 근데 다윗이 그들을 쳤다 이렇게 나오는 건 결국 무슨 말하는 것입니까? 나는 이스라엘 감정이 안 좋다 그걸 말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근데 뭔 진짜 쳤던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원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를 쳤다 이렇게 말해버리면은 야 저게 우리한테 왔으면서 뭔가 이스라엘 생각하고 있구나 이런 저 판단을 줄 수가 있죠. 그런 악에서 다윗을 경계할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역시 뭐냐면은 자기의 그 속심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엉뚱하게 이스라엘과 친한 사람을 쳤다는 거짓말을 지금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무엇입니까? 사람이요 자기 힘 가지고 이 땅을 살려고 할 때에는 정직하게 가지고 못 삽니다. 정직해서는 못 살아요. 거짓말 해야 되고 싫어 좋은 척을 해야 됩니다. 난 당신 편이라 이것을 거짓으로 보여줘야만이 세상에 살 수가 있습니다. 강한 자의 비유는 거스리지를 말아야 됩니다. 그게 이 땅에 남을 수 있는 지혜입니다. 그걸 다윗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결국 뭡니까? 인간이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할 때에 이러한 술수까지 거짓말까지 동원하는 그러한 그 잘못된 모습을 그대로 다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짓말 때문에 아기스 결국은 다윗을 믿게 됩니다. 12절에 보니까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하였으니 그는 영영이 내 사역자가 되리라. 다윗의 그 행동이 이스라엘이 미움받는 그런 행동이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제는 영영이 내 사역자다. 이렇게 이제 믿어버린 거예요. 성공했지 않습니까? 다윗의 계략이. 결국 이런 다윗의 모습이 뭡니까? 철저하게 지금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린 그런 대로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걸 볼 때에 하나님을 잊은 자 행동의 특징이 뭐냐면은 나를 내가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 세상에 강한 힘을 의지한다는 것. 그게 특징이에요. 강한 자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강한 자를 섬기는 척 한다. 그게 특징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생각으로 사울을 살렸던 그런 신앙인이었던 그런 다윗이 자기 형편과 자기 처지에서 자기 미래를 생각할 때 불안함이 생기고 불안함이 생기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힘 가지고 자기 미래를 책임져 보려는 그런 행동이 나와버리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자 그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역시 잊어버릴 때 다윗과 같은 그런 모습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내 힘으로 한번 살아보자 이 말입니다. 내 미래는 내가 책임지겠다. 이게 결국은 다윗과 같은 모습과 똑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단 말입니다. 결국 우리가 생각할 때에 신자에게 참 필요한 게 뭐냐?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참 필요합니다. 시편 16편 8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윗이 쓴 그 시편인데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항상 내 앞에 모신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편안할 때가 아니고 아마 수많은 고민과 문제를 겪으면서 그리고 자기의 실수와 잘못을 반복하면서 배워 깨달은 진리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잘못됨과 실수를 거치면서 깨달은 것 날마다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아가자 그런 고백이 아니겠냐는 얘기죠. 다윗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처지를 바라봤을 때 가장 최선의 방법이 뭐냐면은 블레셋으로 들어가는 게 최선이었다. 하나님 모실 때 어떠하냐? 이건 전혀 생각지를 아니했다는 것을 꼭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에 모든 문제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절대 그쪽은 마음을 안 둔다 그 말입니다. 오직 이게 나에게 어떤 유익이 되는가? 이걸 생각할 뿐이지 하나님 어떻게 보실까? 이쪽으로는 생각지를 않게 되어버립니다. 왜?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날마다 하나님을 생각해를 힘쓰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27장 뒤 얘기가 제가 잠깐 말씀 어떻게 되냐면은 28장 가면은 아기스가 이스라엘과 전투를 벌입니다. 다윗을 데려갑니다. 근데 블레셋 군대 장관들이 반발을 합니다. 왜냐? 다윗 못 믿겠다. 반발을 해가 결국 다윗을 돌려보냅니다. 근데 뒤에 이제 3차에 가면 어떤 일이냐면 다윗이 자기가 거주했던 그 땅에 가보니까 아말렉 사람이 그 거주지를 침략을 해가지고 다윗의 아내들, 자녀들 또 다른 남자, 여자들을 다 붙잡아가 버렸습니다. 그런 일 있고 나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 다윗 죽이려고 해요. 당신 때문이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을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묻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아말렉을 쳐도 되겠습니까? 그때 비로소 묻습니다. 그래 하나님 쳐라. 쫓아가서 아말렉을 쳐가지고 빼앗긴 모든 다시 찾아와요. 그게 다윗에게 있었던 그런 일이라고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다윗의 거주지를 아말렉이 치기하는 것이 괜히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다윗들아, 여호와를 생각하라고 치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윗을 침으로 다시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묻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입니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뭘 생각하고 뭘 배울 수 있겠습니까? 지금의 나를 생각해 본다면은 지금 내 마음 가지고 내가 신대로 잘 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게 싫고 원망이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냐? 하나님을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물을 기회라고 말입니다. 그런 기회로 삼는 것이 신자의 지혜다. 그게 하나 잊지 않고 살아가는 신앙인의 길이다. 그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자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모습 보일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생각했다가도 수시로 우리가 내 지금 형편과 처지 생각하면서 여호와를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염려와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여호와를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물으며 살아가는 그런 신자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을 다 무너뜨리고 오히려 때로는 해가 되는 그러한 쪽으로 이끌어가기도 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다. 왜? 여호와를 잊지 않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다. 그걸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이 믿고 사셔야 됩니다. 그런 신앙이 아니면은 우리의 신앙은 자꾸 어려워져요. 편해지면은 좀 나았다가 힘들어지면은 곤두박질 치는 그러한 신앙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편하게가 편하실 편해가지고 또 신앙에 문제가 안 되는 해가 자기 안심하지 마십시오. 편안할 때에 문제가 실수 잘 안 드러납니다. 하지만 그때에 내 신앙에 문제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주의를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타인의 삶에서 발견하고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편안해도 다른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삶에서 힘들어할 때에 그게 내 모습이다. 이걸 배워야 돼요. 그게 신앙의 지혜죠. 편안할수록 나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질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내 앞에 모으시고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어렵게 사는 성도를 바라볼 때는 미안한 마음을 가지셔야 되죠. 힘들고 어려우면 지금까지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지내왔는가 그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있는 그 자리까지 인도한 분이 계신다는 것, 이걸 꼭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이걸 믿을 때에 그분이 내 남은 인생도 책임지고 인도할 거다. 그런 믿음 속에서 내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지지를 않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보지 않기 때문에 내 미래와 내 장래를 내 힘을 가지고 책임지려는 그런 자꾸 시도를 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신앙인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요, 편안하게 사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걸 여러분 기대하지를 마십시오. 신앙은 말로 멋부리는 그게 아니에요. 실제로 부딪히고서 넘어지면서 깨어지면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깨달아 가는 겁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시절 다니다고 서울 갔을 때 서울에 그 목사님이 식당을 제가 데려가는데 그 식당이 일본 사람이 운영하는 식당이었습니다. 가서 한정식을 먹은데 젊은 사람이 앞치마 두르고 이제 막 손에 막 고무장 끼면서 나와가지고 인사를 막 해요. 그래서 야, 정오면 참 친절하다. 공손하게 말도 친절하게 하면서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젊다 보니까 이제 종업원인 줄 알고, 야, 종업원 훈련 잘 시켰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장이랍니다. 거긴 사장이 고무장갑 끼고 아침 하도록 함께 청소하고 막 일하고 손님 받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말 듣고 역시 일본 사람 뭐가 다르긴 다르다. 그게 멋이 아니겠습니까? 사장이라고 멋부린다고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돈 세고 하는 그런 것은 좀 우리나라 그런 게 그런 모습인데 그런 건 좋은 모습이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같이 일하는 거. 신앙이라는 것도 여러 멋부리지 마시고 멋부려 하지 마시고 편안한 거 기대하지 마십시오. 말한 대로 진짜 신앙은 넘어지고 부서 깨어지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깨달아 가는 겁니다. 내가 후일에 사울에서 망하린다, 망하리니 이것은 하나님을 잊은 어리석은 생각이었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생각하도록 만들어 하셨다. 그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산 세상은 참 바쁜 세상이죠. 그 바쁜 세상에 이 세상일 때문에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힘쓰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활 곳곳에 하나님 손길 스며들어 있다. 이걸 생각하시면서 내 힘으로 사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건 날마다 생각하세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 주의 것이 은혜다. 이걸 기억하면서 내 지금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 미래 하나님이 책임진다. 이걸 잊어버리면요 다윗 같은 어리석은 모습밖에 내보일 게 없습니다. 그건 신앙의 모습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습에서 이런 다윗이 아니고 날마다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고 두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